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골로새서로 모시겠는데요. 오늘은 1장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볼까요? 이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며 자기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나의 육체 가운데 채우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자연스러운 번역 같으세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좀 성경을 좀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바꾸고 있죠. 개역 개정판도 조금 현대적인 그 언어 사용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개역 개정판을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다고 봅니다. 24절을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의 남은 부분, 정말 이건 사모함이에요. 간절한 마음이고요. 자기가 반드시 채웠으면 한다 하는 거란 표현인데, 그리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언급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것과는 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까지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이제까지 바울이 말한 그 말과 전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 몸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고난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 그러니까 부족하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쓰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바울이 이 바울에게 고난이 필수적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모든 신자들이 그 남은 부분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고난당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온전히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난당하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더 완전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 서신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일한 것임을 우리가 놀랍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그랬는데요. 한 장 넘겨서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중심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탁월하신 분 아닙니까?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요. 그러나 여기에 아직도 완성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본 서신을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그 모든 고난을 채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와 또 그가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하여 아나니아에게 계시해 주셨던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제 바울은 감옥으로부터 자기가 그 사실을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구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아주 좀 명백하게 밝히고 싶은데요. 즉, 바울의 고난이 구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또 구속에 관하여 스스로 고난을 당했는지는 몰라도 바울의 그 고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케 하시는 그것을 분명하게 할 수는, 그러니까 이루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이렇게 드높이게 하는 것이고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뭐 채워주는 부족하기 때문에 뭐 주님이 아홉 가지 하셨고 바울이 하나를 더해서 열이 되어서 완전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용어 선택을 매우 조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할 때 고난뿐만 아니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보혈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고난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역적인 고난과 중보적인 고난이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중보적인 고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역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고난보다 더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날카로운 구별이 있긴 있죠. 우리는 성경 본문을 밝히기 위해서 구분을 좀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인간적인 고난을 견디셨다고요. 예를 들어서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성육신하실 때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고난을 우리 주님은 겪고 태어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다른 아이들처럼 분명히 우셨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니까요. 여러분과 저처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굶주리고 목마르시며 또 외로움을 느끼신 분입니다. 그분은 근심하셨고요. 고통 그리고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치셨기 때문에 배에서 잠들기도 하셨잖아요. 그것들은 그분이 인간적인 고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짐이 있단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태어나면서부터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우리 주님도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는 각각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고요. 아무도 함께 나눌 수 없는 슬픔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때 아프지 않습니까? 그때 좀 대신 아파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망의 운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올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을 해서 우리는 혼자 죽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아무도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죽음의 길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놀라운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것은 함께 나눌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나눌 수 없는 두 번째 고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 주님은 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과 스스로 동등대히 여기셨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당한 적이 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는 고난을 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의 형제들처럼 되셔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시편 69편에서 이러한 고난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1절 12절에서 작은 고을 나사렛에서 취한 무리가 주님을 가지고 노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요 굵은 배로 주님의 옷을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체포되셨어요. 또 대제사장의 군대들에게 우리 주님이 조롱을 당하셨다고요. 그들은 주님께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들은 소위 뜨거운 손 하는 게임을 즐겼는데 주님의 눈을 가리고 군사들이요 주먹으로 주님을 때리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병사가 주님을 때리지 않고 있다가 눈 가리개를 벗기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고 참 이런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다고요. 올바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들은 인정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때렸다라고 말을 하서 우리 주님이 맞췄다 할지라도 이건 조롱이잖아요. 그들은 십자가를 지우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마구 때렸습니다. 주님은 다른 인간이 결코 겪은 적이 없는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왜요? 그 고난은 그냥 인간이 겪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으며 우리 중에 아무도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그의 죽으심으로 감사할 뿐이며 그가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혼자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주님은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제사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음 3시간 동안 인간은 가장 사악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까지는 세상이 밝았어요. 사람들이 가장 사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3시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던 겁니다. 그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 이 세상 죄를 담당하는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이고 주님은 그 고난을 다른 사람과 나누실 수 없는 고난을 지신 겁니다.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죠.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살폈던 것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인데 첫 번째는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이렇게 살펴볼 때 두 번째 또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바울이 2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난들인데 24절 보시면 그 의를 위한 고난이 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 한다면, 또 의의 편에 서려면 이러한 고난, 소외당하는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영광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뭐 어느 면에서 보면 소외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칭찬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주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는, 성도들을 대접하는 방법입니다. 운동선수들은 박수를 받으며 연예인들은 인기를 누리잖아요. 칭찬을 받습니다. 칭송을 받습니다. 교수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의의 편에 설 때 의의를 위한 고난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이해하고서 로마서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한편으로 제 몫의 태인 십자가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7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서 이 점을 매우 분명히 밝히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대한 인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기와 반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인기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올바른 위치를 찾아 자신과 그리스도를 동일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주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고난을 당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이잖아요. 그 젊은 바리새인, 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바울이 아니고, 깜짝 놀라서 당황을 했다고요. 이 다소의 사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있다는 그러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던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우리의 고난에 관하여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겨와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하시죠?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면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여러분들이 사용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사역자로 계신다고요. 그러다 보면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조지 질 박사가요. 세상에 어린이가 태어날 때 반드시 한 여인이 진통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거듭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기지 않는 것은 기꺼이 진통을 겪으려 하는 신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달가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이 구절에서 고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증인 역할에 대하여 활발하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생활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면 또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면 누군가 그 값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25절로 넘어가 보죠. 자,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경륜이라는 말은 경제라는 의미인데요. 청지기 직분이라고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정치 경제, 가정 경제, 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각각 다른 경제와 청지기 직분에 근거하여서 이 세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사람들은 제물로 어린 양을 가져왔으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렸다고요. 그들이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양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유대인들을 위하여 세우신 구원 계획이요 청지기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어린 양을 제물로 가져오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역사적으로 오셨기 때문인데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이것은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은 이처럼 새로운 경륜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이방인들은 교회 안에 포함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방인 당신들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25절 조금 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은 구약에 감추어졌던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야 한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26절 한 절만 더 보죠. 이 비밀을 만세와 만세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비밀이란 구약에는 계시되지 않았으나 이제 계시된 그런 내용들, 신약에서 나타난 그런 내용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그 비밀이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좀 배우게 되었다. 이것은 구약에 이미 알려진 것들입니다. 그 비밀이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과 동일한 기초에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취하셔서 그들을 소위 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 부르셔서 구원 공동체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그건 뭐라고 그랬죠? 새로운 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구약에는 어떻게 되었죠? 이렇게 비밀로 되어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바울은 그 비밀을 이해했던 그 당시로 보면 아주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성도들에게도 그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알리시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